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반갑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추정 아동 인구가 43년 연속 감소해서 사상 최저치로 나온 것인데요. 지난 4월 1일 기준 일본의 14세 이하 어린이 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1,401만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2.3%, 약 33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 11.3%가 어린인데요. 1950년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도호쿠 대학 노인사회연구센터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센터는 2012년부터 미국의 종말 시계에서 착안해서 아동 인구 시계를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 일본의 아동 인구 시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가 사라지는 멸종, 멸망 추정 시기는 약 700년 후인 2720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일본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단 한 명만 남게 됩니다. 700년 후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지난해 멸종 추정 시기는요, 올해보다 100년 정도 더 늦은 800년 후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기 4000년이 지나야 일본의 인구가 사라진다고 추정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이 시기가 1400년 넘게 빨라진 것이죠.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일본 멸망 추정 시기는 700년 후인 2720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8년 연속 감소해서 약 76만 명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더 많은 재정 지원과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출산율 감소 대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은요, 일부 비평가들은 수십 년에 걸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7세까지 미성년자 인구가 707만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3%나 줄었는데요. 유엔 자료를 보면 한국은 아동 인구 비율이 11.2%로 인구가 4천만 명 이상인 37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여섯 번째 이야기로 유행의 시대로 불리는 1950년대 미국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오늘 5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9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6도에 비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로 보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 함경남도 5mm 미만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에서 13도, 최고기온 18도에서 27도 예상합니다. 평양 최고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1도로 예상되고 개성은 10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10도에서 20도, 중강 3도에서 23도, 함흥 8도에서 22도, 원산은 9도에서 21도, 청진 7에서 18도, 끝으로 해산 1도에서 19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동해 물결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만 구름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을 선언하고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 중이던 호주 헬기에 조명탄을 발사한 사건을 놓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인접한 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이스라엘 방위군이 라파 동부 구역에서 정밀 대테러 작전을 시작했고 이후에 라파 동부 국경을 테러 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라파 국경 검문소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작전 통제 중이라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7일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 군 관리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이번 작전에 군 특수부대 그리고 공군이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사실 현지 당국도 확인했습니까?
예, 가자 국경 관리인 와엘 아부 오마르 씨가 워싱턴 포스트에 라파를 통한 통행 그리고 구호품 반입이 이스라엘 군의 통제로 완전하게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간접 협상 상황에 관해서 잘 아는 익명의 이집트 전직 관리는 이 신문에 이스라엘 군의 군사작전이 사전에 이집트 쪽과는 조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6일에도 이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군 공격 계속됐죠?
네, 6일 밤 라파 내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은 성명에서 작전 중에 국경 근처에서 터널 3곳이 발견됐고 하마스 반군 약 2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스라엘 방위군이 라파 동부 국경구역에서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도 6일 라파 내 군사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결의했는데요. 이집트 관영 알카에라는 라파 국경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전투 소리가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요 그동안 라파를 겨냥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측에 계속 만류해왔는데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공언해왔던 이 라파 전면 침공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라파 공격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요.
네.
예, 보렐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미국, EU 회원국도 모두가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라파를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파 공세가 시작됐다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는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유발할 걸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과 관련해서 하마스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 하마스는 7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라파 국경 침공이 이 휴전 노력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야, 6일에 하마스 측에서요.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받아들인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했었죠.
예,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 측의 발표가 나오자 이 휴전안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서 협상단을 보내서 중재자들을 만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재안은 거부했지만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네요.
네, 이스라엘 고위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관리들이 몇 시간 안에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휴전안의 내용을 바꾸도록 하마스를 설득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노력에 관해 잘 아는 팔레스타인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하마스 협상단이 7일이나 8일에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서 휴전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가 받아들였다는 휴전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휴전이 3단계로 진행된다고 전했는데요. 단계별로 이스라엘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자 봉쇄를 풀고 가자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휴전안을 받아들인다는 하마스 발표에 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하마스의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가 있는 윌리엄 벌스 중앙정보국 국장이 이 중재국들과 하마스의 발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인질 협상이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최상의 이익이라고 계속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마스 발표가 나오기에 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네요.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라파에 대한 그의 명확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라파 공격의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밀러 대변인은 6일 관련해서 라파 공격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인명 손실의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도 만났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성명을 내고 압둘라 국왕이 라파 공격이 새로운 학살로 이어질 위협이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네요.
예, 푸틴 대통령이 7일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는 6년입니다.
네. 이번 취임식에 많은 서방 국가가 대표를 보내지 않기로 했네요.
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또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취임식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모스크바 주재 대사를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장관들, 고위 인사들 앞에서 러시아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된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는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계획의 결실을 볼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하고 유럽연합 등 서방 측하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의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서방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략 핵 안정성에 관한 서방과의 대화도 가능하지만 동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취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략 핵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취임식 전날인 6일에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 훈련을 실시하라라고 군에 명령했죠.
네. 러시아 정부는 서방 관리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실시할 전술 핵무기 사용 모의 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 훈련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술 핵은 전략 핵과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예, 전술 핵은 전략 핵보다 이 핵탄두 위력이 약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전술 핵무기는 주로 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광범위한 방사능 확산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적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전술 핵 훈련 준비 이후로 서방 관리들의 위협을 들었나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데이비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긴장 고조를 유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하면 프랑스군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길 거부했고요. 캐머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로는 해당 발언에 항의해서 러시아 외무부가 또 두 나라 대사를 초치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 외무부는 이 프랑스군의 배치가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준비하는 걸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공격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우크라이나 영토나 그 너머 모든 영국군의 시설이나 장비가 목표물이 된다는 걸 포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러시아 정부 발표에 관해서 서방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나토의 파라 다클라라 대변인은 해당 훈련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나토는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가 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예, 또 그런 러시아의 주장은 허위 조작 정보 캠페인이라면서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추치해서 항의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하고 호주 사이에 마찰이 불거졌네요.
네, 지난 주말 한반도 서해 인근 국제공역에서 중국의 전투기가 호주 해군 소속 호바트 구축함에서 발진한 시호크 헬기 경로로 조명탄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지금 상대방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호주 해군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요?
네, 호주는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이른바 아르고스 작전을 전개해 왔는데요.
네.
예, 이를 위해서 영내, 함정, 항공기 등을 파견해 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6일 성명에서 당시 호주군이 정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중국 공군 소속 제10 전투기가 시오크의 약 300m 전방에 조명탄을 투하했다면서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다친 사람이나 기체 파손 같은 피해는 없었을까요?
예, 리차드 마이스 호주 국방장관은 시오크가 조명탄을 피했다면서 시오크와 승무원들이 위험에 빠지긴 했지만 다친 사람도 없고 기체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만일 시오크가 조명탄에 맞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호주와 중국 군이 이전에도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에도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중국 해군 함정이 이 수중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서 호주군 잠수부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일축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중국 해군 함정이 이 호주 북부 해안 근처에서 호주 군용기에 레이저 빔을 발사해서 호주가 항해하는 등 양국 간의 종종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호주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6일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중국의 모든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을 했고 호주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설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또 호주 군인들이 국제 영공에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예, 호주가 도발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군의 헬기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중국 영공 가까이 비행했기 때문에 호주의 경고와 주의 환기 목적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조처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중국과 호주가 한동안 꽤 관계가 좋지 않았죠?
네, 원래 두 나라는 교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호적인 관계였는데요. 하지만 2018년에 호주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5G 이동통신 사업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2019년 중국 후베이에서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기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예,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비롯해서 여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등으로 대응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좀 개선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5월에 앨버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두 나라 관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 등 일부 품목 관세를 철폐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호주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앨버니지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에는 리창 중국 총리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앨버니지 총리는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호주 입장을 분명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고 전원을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허무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나요?
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로 살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연설에서 반유대주의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논픽션 책이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어겨서 벌금을 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1,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게시글 9건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9,00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들도 비방하지 말라면서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머천 판사가 문제로 삼은 발언은 뭔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보수 매체인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선정됐다면서 95%가 민주당원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내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뭐라고 지적했나요?
네, 머천 판사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함구령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첫 번째 벌금 선고 당시 수감 가능성을 경고했던 머천 판사는 6일에도 만약 추가 위반이 있을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부과된 벌금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복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솔직히 우리 헌법이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언제든 그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또 6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뉴욕의 진보적인 판사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다면서 그들은 나를 수갑 채우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 편에 서달라면서 후원금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개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배심원단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6일 법정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 재무 담당 관리자였던 제프리 맥하니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맥하니 씨는 3시간에 걸쳐서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에게 지불한 13만 달러를 상환받기 위해 어떻게 회사의 청구서를 냈는지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예, 이 맥하니 씨가 검찰 측의 증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6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 씨에게 총 42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기록이 담긴 사업 기록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출 내역에는 법적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니얼스 씨에게 준 13만 달러를 포함해 기타 비용과 보너스 그리고 세금을 감안해 지급 금액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맥하니 씨는 트럼프 그룹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대한 보상을 한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맥하니 씨는 또 해당 금액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 재무 책임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씨의 지시를 받아 코언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지금 이 앨런 와이셀버그 전 CFO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근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달 10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네.
앞서 뉴욕 맨해튼 지검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별개로 트럼프 그룹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세금 납부를 덜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 민사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와이셀버그 씨가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오늘 7일에 계속 이어졌는데요. 대니얼스 씨가 출석했죠?
네, 뉴욕 형사법정에 7일 스토미 대니얼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난 대니얼 씨는 2006년 유명 골프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성적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시 대니얼스 씨가 리얼리티 TV 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고자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증언을 들으면서 가끔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유죄주의가 맹렬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hatred continues to lie deep in the hearts of too many people in the world and requires our continued vigilance.
바이든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된 홀로코스트에 대해 우리는 사람들이 진실을 모를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증오심은 전 세계 너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을 위한 행사가 그 6일에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덕 엠홉 씨가 6일 백악관에서 유대인 대학생들을 만나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역시 유대인입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또 분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중요한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또 최근 대학가의 시위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의존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네, 공화당은 최근에 대학가 시위가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선거본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유대인들은 민주당이 본격적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친테러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서 이것이 점점 더 많은 미국 유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10명 중 3명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도가 있네요.
네, 다만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AP통신은 FBI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반유대인 증오 범죄 사건이 36% 증가했고 흑인들과 동성애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오 사건을 감시하는 미국 유대인 조직인 SCN은 올해 3월까지 최소한 504명을 법 집행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저명한 언론 인상이죠. 퓰리처상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6일 올해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20여 개 부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부분인 공공보도 부문의 올해 수상자는 미국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기자 5명이 수상했습니다.
네, 프로퍼블리카의 보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억만장자 지인으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비를 제공받아서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대법관들의 향응 수수 논란이 있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네, 퓰리처는 어떤 이유로 이 보도를 최고의 보도라고 꼽았을까요?
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대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비밀의 벽을 뚫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억만장자가 어떻게 호화로운 선물과 여행으로 판사들에게 구애했는지 밝혀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행동 강령을 채택하게 만든 획기적이고 야심찬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 뉴욕타임스의 가자전쟁 관련 기사와 워싱턴포스트의 총기폭력 기사, AP의 남부 국경 상황을 담은 사진 등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또 이번 수상자 중에 한국계 작가도 이름을 올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우일현 작가가 전기 부분에서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우 작가에게 퓰리처상을 안긴 작품은 주인, 노예, 남편, 아내라는 전기인데요. 1848년 노예 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서 북부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의 윌리엄 앨런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네, 주인, 노예, 남편, 아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책은 비교적 밝은 피부를 가진 부인 앨런이 장애가 있는 백인 신사로 변장하고 남편 윌리엄은 앨런의 노예로 위장해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까지 이동하는 내용인데요.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에 유명한 노예 해방 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전기로 담은 우 작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부부의 자녀인데요. 우 작가는 예일대학을 거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 퓰리처상이라면은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917년에 제정된 퓰리처상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조셉 퓰리처 이름에서 따온 상인데요. 미국의 언론과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올해는 공공보도와 특종보도, 탐사보도, 비평, 특종사진, 오디오보도 등 언론 분야에 대해 총 15개 부분에서 언론 외에 도서와 드라마, 음악 등 8개 부분에서 수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퓰리처상의 특별상도 있네요.
네, 올해는 공동수상인데요. 첫 번째 그 특별상 수상자는 지난 2021년 세상을 떠난 힙합 비평가 그렉 테이트 씨입니다. 퓰리처 위원회는 테이트 씨의 선구적인 힙합 비평에서 그의 미학과 혁신, 지적 독창성은 다음 세대, 특히 유색 인종 작가와 비평가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상에는 가자 전쟁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선정됐습니다. 퓰리처 위원회는 끔찍한 상황에서 가자 디군의 팔레스타인인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노력을 펼치던 중 엄청난 수의 언론인이 사망했다면서 이들의 용기 있는 활동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금융공황이 발생해서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집행하고 금융시장을 규제할 중앙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커졌고요. 이를 근거로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배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93년에 발생한 금융공황을 거물 금융업자인 JP 모건의 개입 덕으로 벗어난 미국은 20세기로 접어든 1907년에 다시 금융공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JP 모건이 개입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미국인은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에 대해 동부 대도시에 있던 보수적이고 강력한 금융자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 사이에 건전한 금융체제를 보장하고 탄력적인 화폐를 제공할 중앙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연방의회는 1908년 올드리치 브릴랜드법을 통해 국가통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통화위원회는 전에 발생한 금융공황을 평가하고 화폐와 금융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했고 중앙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912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우드로 윌슨은 나중에 하원 금융위원장이 되는 버지니아의 카터 글래스 위원과 위원회 전문 자문관이었던 H. 파커 윌리스로부터 금융과 재정 문제에 대한 권고를 들었습니다. 글래스와 윌리스는 1912년 내내 중앙은행 설립 구상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해 12월 결과물을 윌슨에게 제출했고 이 방안이 나중에 일부 수정을 거쳐 연방준비제도법이 됐습니다. 1913년에 백악관으로 들어간 윌슨 대통령은 이해 12월 23일 연준법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의회가 연준법을 만든 목적은 통화와 금융의 안정이었습니다. 의회는 금융체제에 부과되는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화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준 활동을 감독할 연준 이사회가 설립됐습니다. 이듬해 4월 연준 조직위원회는 연준은행이 들어설 도시들을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은행 설립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이해 11월 16일 연준은행들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배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적이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유럽 나라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길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 이후 여러 단계로 무장해제를 위한 조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 미 공군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어떤 이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련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경쟁적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 핵과학자협회 협회보에는 항상 시계 그림이 실렸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 혹은 지구 종말의 날 시계로 불리는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194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상징적인 시계입니다. 지구 종말의 날 시계는 1947년 처음 발표 당시에는 자정까지 7분 남은 23시 53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시간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 3분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세계가 핵 위험에 더 가까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핵과학자들은 과학이 생산한 것을 두려워했고 미래의 과학의 발달이 어떤 것까지 만들어내게 될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살상무기, 그건 바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소련 역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집안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핵공격이 있는 동안 이 방공호 안에 몸을 숨길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1952년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인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경제가 좋아졌고 미국인들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신호 가운데 하나가 베이비 붐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미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의 어린이 수가 2,4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서 대가족에 맞는 집이 필요했고 1950년 한 해에만 이 미국에서 주택 140만 채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새로 지은 주택 대부분은 도심지를 벗어난 교외나 도시 주변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교외 지역의 교육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아 교외에 있는 주택을 선호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1950년대 미국을 유행의 시대로 기억합니다. 유행이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열풍처럼 크게 인기를 끄는 걸 말하는데 1950년대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 중 하나는 훌라후프였습니다. 훌라후프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된 플라스틱 튜브를 연결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허리에서 돌리는 운동기구인데 하와이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훌라춤을 추는 것처럼 엉덩이를 원을 그리며 움직이면 훌라후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리 주위를 계속 돌게 됩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훌라후프 열풍은 전 세계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유행의 시대로 불리는 1950년대, 미국에서는 옷이나 머리 모양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 일부 여성들 사이에 머리 모양을 푸들 강아지 털처럼 가꾸는 푸들 컷이 유행했습니다. 여성들은 푸들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자르고 손질했는데 특히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여왕으로 유명한 여배우 메리 마틴이 뮤지컬 남태평양에 이 머리 모양을 하고 출연하면서 푸들컷이 더 유행하게 됐습니다.
유행의 시대인 1950년대 미국 영화계에서는 메릴린 먼로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유명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릴린 먼로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릴린 먼로는 빛나는 금발 머리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배우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릴린 먼로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성공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Did you get the answer?
No, he's not in yet. Oh, speak of the devil. I can see him in the hallway now. No, he's not in yet. Oh, speak of the devil. I can see him in the hallway now.
그는 아직 출근 안 했어요.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지금 복도에 있는 게 보이네요.
Speaking of the devil, to speak of the devil means to talk about someone at the same time the person appears.
Speak of the devil.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 얘기를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의 유래에서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악마에 대해 얘기하면 악마가 나타난다는 미신에서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nd I are going to the movies tonight and hey, speak of the devil, here comes John now.
Hey John,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nd speak of the devil, you appear.
John and I are going to the movies tonight and hey, speak of the devil, here comes John now.
John과 나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hey,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John이 지금 오네요.
Hey John,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nd speak of the devil, you appear.
Hey John, 우리 지금 당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당신이 나타났어요.
Keep in mind, this expression does not mean that you think the individual is bad or evil.
It's just an issue of timing.
기억하세요. Speak of the devil,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마침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으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시죠.
I think David is getting along with everyone now.
Speak of the devil, he just called in sick.
I think David is getting along with everyone now.
제 생각에 이제 데이빗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Speak of the devil, he just called in sick.
Speak of the devil. 그가 방금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대화에 나온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boss gave up on David.
Speak of the devil. He's standing right behind you.
I think the boss gave up on David.
내 생각에 보스가 데이빗 포기한 것 같아요.
Speak of the devil. He's standing right behind you.
Speak of the devil. 그가 당신 바로 뒤에 서 있네요. Devil. 악마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Boy, you are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your old friend from college comes around.
I know. I just can't behave when he's around. He really brings out the devil in me.
Boy, you are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your old friend from college comes around.
Boy, boy는 미국인들이 감탄사로 많이 씁니다. 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Boy, 와, 옛 대학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 같아요.
I know. I just can't behave when he's around. He really brings out the devil in me.
I know. 알아요. 그가 주위에 있으면 바르게 행동을 못해요. 그는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해요. Brings out the devil in me. 내 속에 개구장의 모습을 나오게 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say something or someone brings out the devil in us. This means we blame someone else for our bad behavior.
우리가 brings out the devil in us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When we use this idiom, we really don't mean evil behavior. More like being mischievous or causing lighthearted trouble.
Brings out the devil in me.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해요. 악마 같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썽이나 가벼운 장난 정도의 나쁜 행동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Speak of the devil. 내 속에 악마를 나오게 한다. 내 내면의 개구장의 모습을 나오게 한다. Brings out the devil in me.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